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5월 8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의 메아리, 오늘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로 복음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쁜 소식 마산교회 김성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율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가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끄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간의 의견도 참 많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고 목사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또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또 뭐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 명의 처녀가 한 신랑을 기다렸다. 그런데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똑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신랑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그때 10명의 처녀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등불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모두 다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명은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명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명은 등은 있었지만 불이 붙지 않아서 심지만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슬기로운 5명이 기름을 준비한 5명이 신랑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은 예수를 믿는 많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슬기로운 5명만 만났다는 것이죠. 10명의 공통점은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 그 중심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지 못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등은 외형적인 것이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 그 중심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중에 불을 붙여보면 기름이 없는 등은 불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중심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의 마음에는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인이 성령을 아무리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죄가 씻어지면 그 거룩해진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명의 처녀처럼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죄인의 마음속에는 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죄를 씻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보증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성경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온 거죠.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걸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깨끗히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딱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 갔더니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26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 3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 43절을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내용을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면 로마서 4장 25절에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죽음 안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고 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했고 여기 보시면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누구에게 오셨냐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 바로 이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김성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메아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사함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나눈 단 한 가지의 기준, 기름. 나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메아리, 지금까지 전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